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야스나폴리아나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전략적 거점 돈바스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전술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격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운데 돈바스 지역의 80%가량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주도의 공습을 가해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최소 29명이 부상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러시아의 유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고층 주거용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르키우시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빈번하게 러시아군의 공습 표적이 되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43기 가운데 17기를 요격하고 23기는 전자전을 통해 무력화했으며 아울러 유도미사일 두 발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조만간 방위협력을 포함하는 양자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31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준비 중인 러시아 이란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은 러시아 이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맺고 영내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 안보를 위해 상호작용하려는 당사국들의 열망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의 국방 분야 유대 강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이 이 조약에 가까운 시일 내로 서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미국 등 서방국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31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 소재 카말 아드완 병원이 기습 공격을 당해 의료품이 불타고 병원 운영도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에 은거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일부 인원들이 병원 직원으로 위장해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을 통해 10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경미한 부상자 외에 사망자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월 하마스의 지휘부를 해체했다고 밝혔던 가자지구 북부는 현재 이스라엘군 공세의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으로 촉발된 양측 간 전쟁 발발 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은 상황이라고 가자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민간인과 무장대원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중동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아모스 후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 등이 이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에리 쿠릴라 사령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 그리고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앞으로 1에서 2주 안에 이스라엘과 분쟁 당사자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나임 카셈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어제 최고 수장으로 선출된 뒤 행한 첫 발언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셈은 우리의 계획은 레바논을 보호하고 우리 땅을 해방시키며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요이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ICBM 도발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86분간 비행했고 정점 고도는 약 7000km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인 74분을 넘어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18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쏜 지 43일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도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ICBM 발사 사실을 발표하며 미사일 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ICBM 발사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고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에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에 북한 ICBM 발사 포착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의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미한 두 나라 공군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공군이 F-35A와 F-15K 등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선 F-35B와 F-16 등을 총 110여 대 동원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훈련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체 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물품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략 도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최근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캄차카 반도를 향해 야르스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대규모 핵 공격 훈련 직후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병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이걸 압박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약에 따라서 뭐 국제법제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핵국가 대 핵국가의 동맹이야. 함부로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고 파병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의 자위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ICBM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 본토 공격을 상정한 전략 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핵을 동결시키고 대미 공격 능력 확보를 막는 동시에 비확산에 주력하겠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 미국의 이해관계거든요. 이 흐름을 북한도 읽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존재감을 통해서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행보로 본다. 만일에 정말로 미국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파국적인 어떤 결과를 의도했다면 정상각도 발사나 핵실험을 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의 목적도 궁금한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매우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새 기종의 미사일을 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 최고 고도는 7,000km 이상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 화성 18형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인 15,000km가 넘게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더 사거리를 늘린 겁니다. 이성준 한국합참공보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도 미 전역을 타격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초기 판단한 것으론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ICBM이 아닌 미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기술의 완성이라며 이번에 관련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화성 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해서 86분 동안 이렇게 비행을 했다고 한다면 10분 이상이 더 길게 이거는 비행 중에 뭔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MIRV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하는 ICBM의 시험 발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최근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짜리 텔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0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10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ICBM을 기준으론 작년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발사입니다. 당시 북한은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30일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 및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 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미한 NCG 모의 연습과 도상 연습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국방장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행 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을 전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 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하고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했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미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SCM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만 명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북한의 현재 행동이 인태 지역과 유럽 전역까지 퍼져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위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참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간단하다면서 만약 그들이 싸우고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tandard's pretty easy. If they're fighting, if they're attacking Ukrainian soldiers, and they are co-belligerents, they're a part of this fight. That's fairly easy to determine.
오스틴 장관은 그들이 전투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만 명의 군인과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많은 병력을 많이 잃었고 동원력을 내려 병력을 증집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이어진 자신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한을 향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파병은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며 전쟁 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선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극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파병의 조건으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후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또한 우크라이나에 참단관 등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단관이나 전황 분석단을 쭉 보내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는 특히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군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영내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I will note that it is a matter of significant concern for us that North Korea has deployed troops to Russia. And that those troops in Russia are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우려 전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들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방정보본부와 일본 정부가 평가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No, I don't have any comment on that at all. We rarely comment on that type of thing from the podium.
밀러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연단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뮬러 대변인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 내일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다며 그 회담에서도 이번 사태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 2+2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입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중국의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만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30일 성명을 내고 EU 정보센터가 최근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 군대와 협력하는 건 유엔 헌장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 행위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에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EU는 이와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일본의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 각국과의 첫 전략 대화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이번 방문은 이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보렐 고위 대표와 조태열 장관은 내달 4일 서울에서 제1차 한 EU 전략 대화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 및 한국과의 동맹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you know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you know continuing strengthening the U.S.-Korea bilateral relationship.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의 삼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Very much so. I think you'll continue to see rotations of our nuclear submarines and others.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you see the changing security posture.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 억지력을 순환 배치하는 등 핵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I do. Certainly if it's President Harris.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둘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we have to guess because I think President Biden has really laid out a robust agenda.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3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eah, I think the problem here has been Kim Jong-un. But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 know I've said in the past that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he strong support that we've demonstrated in a bipartisan way for the people of Ukraine.
해리스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푸틴이 지원을 요청한 북한군은 아마도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Vice President Harris will, a future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주권이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의 거래적 관계인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관계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한동안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일상화했고 러시아와 공조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You know, again, you did see an escalation of North Korean missile testing early on. It slowed down a little bit.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China's aggressiveness in the region has continued to
영내에서 중국의 공격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입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에 걸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영내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동맹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기 위해 영내 군사력을 계속 재건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처럼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That's the hope, right? I mean, the hope is you know, China's prospered under the relative peace and stability of the last.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혹은 중국과 서방 간의 전쟁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유엔의 북한 인권 상황을 검토를 앞두고 미국 하원의 미셸 스틸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와 납북민 억류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3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내 고문, 불법 구금,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여러 인권 유린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UPR 과정에서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를 다룰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일본인 납북자 등 미국 동맹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10년 이상 억류돼 있습니다. 또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북한에서 운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이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스틸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부모님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을 공격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억류된 외국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주민 113명이 강제 실종된 과정을 추적한 민간단체 실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중 13명이 10세 미만 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30일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 범죄 조사 실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심층 면담해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를 추적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지도화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이감 경로, 종교활동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 과정, 탈북을 준비하던 주민의 강제실종 과정 등을 지도와 흐름도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 한 일가가 강제 실종된 사건의 가계도도 작성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스위스의 휴리독스, 납북 피해 가족단체, 탈북민 단체들과 공동 구축해 지난 2021년 1월 처음 공개했던 풋프린트, 북한에 의한 실종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이번 북한 내 강제 실종 조사로 기록 분석한 사례들을 실었습니다. 강제 실종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 30대가 113명 중 4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도 113명 중 13명에 달해 전체의 11.5%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실종 아동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질의와 명시적 비판, 강력한 행동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 실종된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는 113명 중 5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체포, 연행, 북송된 뒤 강제 실종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 보위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체포, 연행한 기관은 북한의 국가 보위성,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 경비대, 북한군 보위국, 사회 안정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 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 실종자 113명 중 62명을 체포,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포, 연행, 북송 이후 실종된 시점에 관할 기관은 국가보위성이 전체의 8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제 실종자 113명 가운데 90명은 북한에서 실종됐지만 23명은 중국, 러시아에서 체포된 순간부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실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탈북 관련 강제 실종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좌제로 인한 강제 실종, 한국 등 외부와 연락, 접촉 혐의에 따른 강제 실종 등의 순이었습니다. 종교적 혐의에 따른 강제 실종도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강정현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의 강제 실종 문제는 오랫동안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주목받지 못해 덜 알려져 있었다며 실종 과정을 추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관이 이런 강제 실종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피해자들의 생사나 소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의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일을 오랫동안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일단 밝히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김정은과 보위부 같은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혔잖아요.
강 디렉터는 이 보고서가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인권법은 강제 실종자들의 가족도 피해자로 간주한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강제 실종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실종 문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0도, 최고 20도, 안주 최저 10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11도, 최고 20도.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1도, 최고 21도. 수풍 최저 10도, 최고 19도. 강계 최저 7도, 최고 19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0도. 용연 최저 9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9도. 사리원 최저 10도, 최고 19도. 신계 최저 8도, 최고 2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함흥 최저 10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2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15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20도. 평강 최저 7도, 최고 19도.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청진 최저 8도, 최고 20도. 선봉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7도, 최고 19도. 삼지연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1도,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흐립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m, 오후에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공군은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한 공군이 지난 21일부터 연례 미한 공중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24-1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 주일미 공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 공군 및 해병대의 F-35B, F-16 전투기, 그리고 MQ-9 리퍼 공격용 드론 등이 대규모 연합현대군을 이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합참은 훈련간 한국군 F-15K 전투기가 폭약이 제거된 GBU-12 페이브A2 공대지 유도폭탄의 비활성탄을 가상의 적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표적에 투하해 명중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정밀타격과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 적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적 전쟁 지도부를 신속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한국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조만간 방위 협력을 포함하는 양자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31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준비 중인 러시아 이란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은 러시아 이란 관계 강화에 중대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맺고 영내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 안보를 위해 상호작용하려는 당사국들의 열망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의 국방 분야 유대 강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이 이 조약에 가까운 시일 내로 서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미국 등 서방국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31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 소재 카말 아드완 병원이 기습 공격을 당해 의료품이 불타고 병원 운영도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에 은거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일부 인원들이 병원 직원으로 위장해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을 통해 10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경미한 부상자 외 사망자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월 하마스의 지휘부를 해체했다고 밝혔던 가자지구 북부는 현재 이스라엘군 공세의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으로 촉발된 양측 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은 상황이라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중동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과 브랜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학 북아프리카 조정관, 아머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 등이 이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에릭 쿠릴라 사령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 그리고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앞으로 1에서 2주 안에 이스라엘과 분쟁 당사자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나임 카셈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어제 최고 수장으로 선출된 뒤 한 첫 발언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영내 친이란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은 스스로를 저항의 축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의 공습을 가해 최대 35명의 대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저녁 IS 고위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한 이 같은 연쇄 공습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